보통 우리가 어떤 건물을 딱 떠올리면 기대하게 되는 아주 상식적이고 명확한 도면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뭐 1층 위에 2층이 있고 그런 거야.
맞아요. 1층을 딱 딛고 올라가면 2층이 나오고 기둥을 세우면 그 위에 지붕이 얹히는 그런 아주 당연한 물리적인 안정감 말입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따라오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선형적이고 평안한 방식이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방대한 자료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그 뻔한 도면은 진짜 형체도 없이 찢겨 나갈 겁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네,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제일 아래층으로 돌아와 있는 애셔의 그림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지하실이 막 지붕 꼭대기에 매달려 있고 그래요.
과거의 행동이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 그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미궁이죠.
맞습니다. 아찔하죠. 우리의 뇌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 인지적 평형 상태를 일부러 산산조각 내는 셈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는 당신을 위해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7월 11일자로 그 코리아 베스트랑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 발행한 엄청난 두께의 자료입니다.
네, 크리스토퍼 놀란 추모학 분석 보고서죠. 분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놀란이라는 감독, 대중적으로는 영화가 너무 복잡하다, 뭐 무조건 N차 관람을 해 간신히 이해가 간다, 이런 식의 꼬리표가 좀 붙어 있잖아요.
네, 보통 퍼즐 맞추기처럼 소비되는 경향이 되게 강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런 피상적인 감상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시간 순서를 비틀어대는지, 왜그 집채만한 필름 카메라를 좁은 방구석까지 꾸역꾸역 끌고 들어오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 모든 건축적 장치들이 결국 우리의 심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해부하고 있는지 보는 게 핵심이니까요.
네, 일단 출발점부터가 저는 좀 의아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놀란은 영어학교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아, 네. 영국 UCL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죠.
솔직히 영화는 시각 매체잖아요. 근데 카메라나 조명 만지는 대신에 셰익스피어나 문학 이론을 팠다는 게 감독으로서는 오히려 엄청 불리한 시작 아니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문학도였다는 사실이야말로 놀란의 영화 문법을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거든요.
아, 진짜요? 어떤 점에서요?
문학에서는 렌즈 초점이나 조명 밝기보다 누구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할 거냐, 그리고 어떤 구조로 이 사건을 배치할 거냐, 이런 수사학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아, 그 이야기의 뼈대 같은 거요?
맞아요. 놀란은 처음부터 프레임을 예쁘게 꾸미는 기술자가 아니라 서사의 뼈대를 조립하는 설계자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와, 그래서 그첫 데뷔작부터 서사 구조에 대한 실험이 막 폭발했던 거군요. 보고서에 나온 데뷔작 미행, 그 팔로잉의 제작 환경 보니까 진짜 처절하던데요.
극한의 결핍이었죠, 완전히.
예, 예산이 거의 제로라서 친구들이 본업 쉬는 주말에만 모여서 찍고 막 필름 값이 없어서 리허설만 수십 번한 다음에 단한 번의 테이크로 끝내야 했다면서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그 결핍이 놀란한테는 오히려 완벽한 통제력을 기르는 훈련장이 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통제력이 생겼다.
그렇죠. 비싼 세트를 짓거나 화려한 특수효과를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는 관객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순서, 즉 시간을 뒤섞어버리는 비선형 편집이었습니다.
아, 세트를 바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방, 똑같은 인물 보여주면서 사건의 선후 관계만 쪼개서 재배치한 거네요. 와, 이거야말로 진짜 돈한푼안 드는 가성기 최고의 특수효과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근데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약간 뻔한 이야기를 지적으로 보이게 포장하려는 눈속임은 아니었고요. 왜 하필 시간이냐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놀란에게 시간 조작은 포장지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관객을 인물의 심리 상태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강제로 끌고 들어간다고요?
미행의 주인공을 보면 타인의 삶을 막 관찰하고 모방하다가 결국 자기 삶의 인과관계를 통째로 잃어버리거든요. 만약 이걸 시간 순서대로 평범하게 쫙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스크린 밖에서 팔짱 끼고 어우 저 바보 이러면서 주인공을 비웃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시간을 완전히 조각내서 던져주면 관객의 면은 계속 퍼즐을 맞추느라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아, 내가 누군지, 지금 여기가 어딘지, 길을 잃어버리는 그 주인공의 정체성 붕괴를 관객이 객석에서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단순히 머리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관객의 뇌를 주인공이랑 똑같은 혼란 상태로 아예 해킹해버리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수백만 달러를 쓰는 거대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넘어와서도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오히려 더 진화하죠. 이제는 돈이 넘쳐나는데도 시간에 대한 집착을 안 버리잖아요.
맞아요. 시간을 알 관객의 윤리를 심판하는 무기로 쓰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메멘토 아닙니까?
네. 메멘토 구조를 해부해보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 그 기전이 진짜 끔찍할 정도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흑백 장면이랑 컬러 장면이 막 교차하잖아요.
맞아요. 흑백은 시간이 순방향으로 흐르는데 컬러는 철저하게 역방향으로 가죠. 영화 첫 장면이 사실 사건의 가장 마지막 결말이잖아요.
결과를 가장 먼저 빵 보여주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구조. 이게 관객한테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역방향이니까 신이 바뀔 때마다 관객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 레너드처럼 완벽한 무지 상태에 내던져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섬뜩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우리는 이미 누군가 죽었다는 결과를 알고 그 원인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인지 편향이라는 게 결과가 정해져 있으면 과거 단서들을 막 거기에 맞춰서 짜맞추고 합리화하거든요.
아, 레너드가 죄책감 지우려고 거짓 기록 남기고 조작하는 것처럼 우리 관객들도 이미 본 결말을 정당화하려고 뇌 속에서 퍼즐을 강제로 끼워 맞추게 된다는 거네요.
네, 시간 구조 자체가 우리 안에 폭력적인 자기 기만을 그대로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확증 편향을 그냥 영화의 뼈대로 만들어버린 거군요.
근데 이 시간의 폭력성이 진짜 물리학 법칙을 입고 나타나는 순간 있잖아요.
인터스텔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물의 행성에 진짜 잠깐 다녀왔을 뿐인데 밖에서 기다리던 동료는 폭삭 늙어 있고 지구에 두고 온 어린 딸은 이미 자기보다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상대성 이론이 서사로 들어온 순간이죠.
솔직히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쿠퍼가 화면 너머로 할머니가 된 딸 보면서 막 오열할 때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논란이 복잡한 물리학을 끌어들인 진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반 영화에서는 시간이 흘렀다 이러면 그냥 자막으로 몇 년 후 띄우거나 분장 바꾸면 끝이잖아요.
네, 흰머리 좀 분장하고 주름 그리고 그렇죠.
근데 인터스텔라에서 중력 때문에 생기는 시간 지연은 부모 자식 간에 영원히 어긋나버린 비대칭적인 상실감을 물리적인 덩어리로 빡 시각화한 거예요.
아, 아이의 시간을 온전히 지켜보지 못했다는 그 부모의 뼈 아픈 죄책감?
맞아요. 그걸 우주적 스케일의 물리법칙으로 치환해서 관객 피부에 닿게 만든 거죠.
과학 뼈대 위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슬픔을 입힌 거네요. 그럼 덩크크르크는요? 여기선 슬픔 내신 극도의 긴장감이 터지잖아요.
네. 육지에서의 일주일, 바다에서의 하루, 하늘에서의 한 시간. 물리적으로 길이가 전혀 다른 3시간 축이 내내 조차하죠.
솔직히 저 처음 볼 때 이게 다 언제 시점이야? 하고 엄청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 서로 다른 속도의 시계바늘들이 막바지에 하나의 현재로 쾅 합쳐질 때 와, 그 뇌에서 터지는 쾌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게 뇌의 동기화 과정에서 오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육지 군인들한테는 일주일간 피 말리는 절망이고 선장한테는 하루짜리 다급한 구출이고 조종사한테는 1시간짜리 찰나의 전투잖아요.
관객은 그 세 가지 템포를 다 처리하느라 엄청 스트레스 받고요.
그렇죠. 그러다 마침내 세 시점이 완벽하게 겹쳐질 때 인지적 스트레스가 단번에 풀리면서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연결됐다는 집단적 생존의 연대감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랑 눈물이 터져나왔던 거군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셉션이요. 이 분석 보고서 꼼꼼히 보니까 우리가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팽이 이야기하시려는 거죠?
네. 다들 마지막에 코브가 돌린 팽이가 쓰러지냐 마냐로 10년 넘게 싸웠잖아요. 근데 보고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관객들은 감독이 현실인지 꿈인지 맞춰보라고 퀴즈 낸 줄 알았죠.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결말의 모호함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팽이가 아니라 코브가 그걸 돌려놓고 결과는 확인도 안 한 채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는 행동 자체예요.
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원래 강박적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하던 인물인데 그냥 뒤돌아 가버렸어요.
네, 코브는 영화 내내 죄책감 때문에 현실과 꿈을 검증하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확인 안 하고 아이들을 안아올렸다는 건 눈앞의 세계가 진짜든 아니든 더 이상 검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 죄책감을 털어내고 지금 이 순간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겠다는 윤리적 선택이군요.
맞습니다. 모호함은 트릭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와,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관객들만 아직도 검증 강박에 빠져서 꿈속을 헤맨 거네요. 자, 이제 이 구조 이야기에서 물리적으로 숨통 조여오는 감각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논란하면 거대한 포맷, 물질성이죠.
무조건 진짜여야 하고 무조건 거대해야 하잖아요. 보고서에 코닥 인터뷰가 있던데 오펜하이머 찍으려고 흑백 65mm IMAX 필름을 아예 새로 만들었다면서요.
네, 물질성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죠. 15-퍼프 65mm 카메라는 원래 광활한 자연이나 거대한 우주 찍으라고 만든 장비예요. 덩치도 산만하고 소음도 트랙터처럼 시끄럽죠.
근데 놀라는 그걸 오펜하이머의 그 좁아 터진 청문회 방에 꾸역꾸역 밀어놓았어요. 우주 찍는 렌즈로 사람 얼굴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에 얼굴이 꽉 찰 때 모공에 맺힌 땀방울, 미세하게 떨리는 눈밑 근육, 당황한 동공 움직임이 다 거대한 스펙터클이 돼서 덮치는 겁니다.
아, 풍경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관객 피부에 직접 문질러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CGI를 국도로 혐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테넷에서 진짜 보잉 747 사서 건물에 박아버린 거? 그것도 통제 불가능한 진짜 물질의 에너지를 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픽으로는 중력에 부서지는 먼지의 흩어짐까지 완벽히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진짜 불길 앞에서 연기해야 배우 눈빛도 다르게 나오고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솔직히 반론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놀란 영화 좋아하는데요. 대사가 너무 웅얼거려서 진짜 짜증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 음향 문제요? 정말 분만 많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폭발음만 너무 크고 중요 대사는 놓쳐서 답답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영어권 관객들도 자막 틀고 본다는데 이 사운드 믹싱 고집 대체 뭡니까?
되게 현실적인 불만인데 이걸 또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답답함조차 치밀하게 계산된 압박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안 들리는 게 의도라고요?
한스 치머가 쓰는 셰퍼드 톤 떠올려 보세요. 여러 옥타브를 겹쳐서 계속 음이 상승하는 듯한 착각을 주는 청각적 기법이요.
아, 그 이발소 간판 빙글빙글 도는 걸 귀로 듣는 느낌이요. 계속 시한폭탄 안고 있는 것처럼 심장 빨리 뛰잖아요.
거기에 루드빅 예란소는 가슴뼈를 진동시키는 저주파를 때려넣죠.
아, 그럼 뭔데요?
극장의 거대한 스피커로 관객 몸을 두드려서 충격과 불안이라는 신체 반응을 강제로 끌어내는 무기예요.
정보 전달보다 내 몸의 압박이 우선인 거군요. 스마트폰으로는 절대 못 느끼는 거대한 극장용 체험.
네, 그게 스트리밍 시대에 맞서는 논란만의 윤리죠.
와, 극장 자체를 거대한 체험기구로 써먹네요. 자, 이렇게 개인의 심리를 옥죄던 압박감이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자면요.
네.
사장 다룰 건데 정치 철학적 분석이 좀 셉니다. 근데 저희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직 이 보고서가 논란의 철학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아이디어만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서 내용만 짚어보죠. 다크나이트 3부작은 겉으론 히어로물이지만 실은 현대사회의 감시체계와 폭력에 대한 토론장입니다.
배트맨이 조커 잡겠다고 고담시 전체 휴대폰을 다 도청해서 음파 감시망으로 만들잖아요. 루시어스 폭스가 이거 윤리적 타락이라고 경고하는 장면 생각나네요.
거기서 영화가 뼈아픈 역설을 찌르죠. 선한 목적이면 불법적 감시가 정당화되나? 공포를 막으려고 우리 스스로 괴물이 돼도 괜찮은가? 하는 모순이요.
이 질문이 오펜하이머로 가면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는 권력의 맨얼굴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시점이 쪼개집니다. 컬러와 흑백이 교차하죠.
이것도 보고서 보니까 단순한 과거랑 현재가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컬러는 오펜하이머의 주관적 감각, 즉 파괴적인 핵분열이고요. 흑백은 그를 공산주의자로 모는 제도적 객관성, 즉 권력의 핵융합을 상징합니다.
아, 원자폭탄 성공하고 군중들이 막 환호할 때 오펜하이머 눈에는 피부가 타들어가는 환영이 겹치잖아요.
네, 국가는 그 파괴적인 지식이 필요할 땐 영웅으로 만들지만 그가 윤리적 가책을 느끼고 반대 목소리를 내니까 바로 보안 위험 인물로 짓밟아버리죠. 권력의 비대칭적 작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배트맨이나 오펜하이머처럼 똑똑한 영웅들도 자기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국가 권력이나 감시체계에 역으로 포획돼버리는 비극이네요.
오펜하이머 마지막에 아인슈타인이랑 나누던 대화가 그래서 섬뜩한 겁니다. 인류를 자기 파괴로 밀어넣었다는 근원적 공포죠.
맞아요. 그 공허한 눈빛. 자, 20세기 현대사까지 파헤친 논란인데 이제 완전 딴 데로 갑니다.
며칠 뒤죠. 2026년 7월 17일 개봉하는 차기작 오디세이요.
호메로스의 고대 신화 말이죠.
네. 아니 이 고대 신화를 100% IMAX 필름 카메라로 그것도 전 세계 바다를 돌면서 실제 로케이션으로만 찍었대요. 아니 마법과 괴물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현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지금까지 논리적 기반에서만 작업하던 놀란이 애꾸는 괴물이나 포세이돈의 저주를 어떻게 현실에 접지시킬 것인가?
설마 괴물 묘사할 때도 CGI 안 쓰고 진짜 자연현상으로 조류현상 같은 거 이용해서 찍은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오디세우스의 10년 귀향길은 논란이 늘 다루던 시간의 지연, 상실, 가족에게 돌아가려는 윤리적 의지랑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와, 셰퍼드 톤으로 사이렌의 노래를 극장에서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벌써 심장이 막 뛰네요.
고대 신화가 가장 현대적인 생존 서사로 재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우리 논란의 세계에 깊숙이 파헤쳐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다룬 이야기는 영화관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도 쇼폼 영상이랑 정보 과잉 속에서 인지적 과부하를 겪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을 보니까 결국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은 단단한 진실이 아니라 언제든 교차 편집이 가능한 서사더라고요.
뇌가 현실을 견디려고 스스로 편집을 하는 거죠.
레너드나 코브, 심지어 오펜하이머도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기억을 자기만의 신화로 재구성했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당신의 과거와 신념은 100% 진실일까요?
서늘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팍팍한 현실을 견디기 위해 당신의 무의식이 교묘하게 교차 편집해낸 생존형 허구일까요? 오늘 밤엔 스스로의 기억과 자기 기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쉬어의 계단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뇌를 기분 좋게 타격할 심층 탐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